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일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 굉장히 명쾌하고 깔끔한 강의를 하시기로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예라고 하기에는 조금 머뭇거려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부자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머뭇거려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머뭇거리다가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나름의 성경의 논리와 여러 가지 논리들을 엮어나가면서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좀 대답하기 쉬워서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똑같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여러 가지 논리들을 이렇게 엮어서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말끔한 강의였고요. 명확한 논리였습니다. 깔끔한 정리였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그 사랑을 체험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끔하고도 명쾌한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껄쩍지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청소년 시절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제가 아버지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시고 아파하시고 자신의 장애 때문에 소위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그것을 넘어가시지 못한 아버지의 삶을 알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시절 좀 똑똑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아 저 새끼 똑똑한데 공부 제대로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셨는데 그 시도를 IMF 시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아먹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너무너무 벌고 싶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인생은 건강을 갖고 싶었지만 건강을 가지지 못한 인생이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아주 깔끔하고도 명쾌한 그 교수님의 강의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에 고개는 끄덕일 수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의 삶이 지나가면서 저희 아버지의 삶에 그런 애환이 담긴 질문들이 그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신다. 근데 왜 나는 가난해? 하나님이 장애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장애 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근데 왜 나는 장애가 있어? 저는 그 교수님의 강의, 명쾌하고 깔끔한 강의를 듣고 굉장히 껄쩍지근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왜 누구는 가난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누구는 장애가 있어야 할까요? 그냥 책상 속에서 혼자 연구하면서 머리로 연구한 그런 이야기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말고 피와 땀과 삶이 섞인 그런 이야기로 저에게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접어두고요.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름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한 명의 연구자, 학생이라는 그런 신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름 성경을 보면 66권이나 되잖아요. 그 중에서 메인 디시, 중요한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복음서, 로마서 뭐 이런 유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들이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책들입니다. 반면에 그런 메인 디시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이드 디시 같은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시편, 야고보서, 아가서, 뭐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것들이 핵심적인 성경의 이야기들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뒤에서 튼튼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성경의 메인 디시인 특별히 모세오경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사이드 디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공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특별히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성경 원문을 보면서 나름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이거는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대꾸가 좀 맞죠? 항상 마음에다 새기고 목에다가 말씀을 걸어놔라. 이것도 대꾸가 맞죠? 그리고 걸을 때에는 그게 너를 인도할 거고, 잠에 들 때는 너를 보호할 거고, 깰 때에는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법, 어머니의 법으로 묘사된 이 하나님 말씀은 마치 하나님과 같습니다. 인격처럼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과 법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목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시를 달고 다녀라. 하나님께서 네가 걸을 때 너를 인도할 거고, 네가 잠이 들 때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고, 잠에서 깰 때에는 하나님이 너로 이렇게 살아가게 할 거야.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격처럼 묘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던 성경 공부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머리로 하는 공부죠. 이렇게 뭐 아브라함 다음에는 뭐 이삭 그리고 야곱 열두 제자의 이름을 외우고 열두 아들의 이름을 외우고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렇게 하고 창출의 민신수 66권을 외우고 머리로 하는 공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공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하는 공부, 삶으로 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공부, 삶으로 하는 공부,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아는 것이 늘어나죠.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공부, 삶으로 하는 공부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기독교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사특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며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정말 좋은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말들의 전쟁 속에 살아가죠.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평소에도 우리 서로 말을 소통하며 지내잖아요.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말들 속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음을 정말 콕콕 찔렀던,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런 말들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어떤 종류의 말들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것은 우리는 틀린 말에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생겼는데 누가 야 너 못생겼네 라고 말하면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 못생겼네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진짜 못생긴 사람이 상처받는 거죠. 예. 그리고 야 하나님 없어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것을 웃어 넘기거나 핍박이구나 박해구나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말에, 바른 말에 상처받습니다. 뭐 신뢰를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탕자는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종으로라도 먹고 살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이에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아버지 잘 모시고 있었는데 나랑 있을 때는 잔치 안 하더니 내 동생이 재산 다 까먹고 돌아오니까 잔치하네? 맞는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 옳은 말을 들으면서 이 탕자,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오랫동안 고생하던 병자들을 고쳐놨더니 혹은 오랫동안 귀신들림에 고통하던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놨더니 옆에서 한마디씩 하죠. 아, 꼭 오늘 안식일인데 꼭 귀신 쫓아야 됩니까? 에이, 오늘 안식일인데 꼭 병 고쳐야 됩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인데 참 가슴 찌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위 예배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곁에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제사장입니다. 지금 예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도둑맞아서 고통받으시니까 참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참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예배를 집례하러 가야 돼서 어떡하죠?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제사장이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레위인도 비슷할 겁니다. 제가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제가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요. 아, 제가 지금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올라갔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옳은 사람이 하는 옳은 말들. 하지만 너무 옳기에 아픈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제가 앞서 말한 교수님의 강의가 그랬습니다. 너무 옳았기에, 너무 깔끔하고 논리정연했기에 제가 저희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논리정연한 강의는 피땀 흘리면서 돈과 분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와 분투하던 저희 아버지에게는 지옥행 선고나 마찬가지인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옳은 말보다는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옳은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가난하네. 하나님 잘못했네. 하나님이 좀 부자 미워하면 안 되나? 가난한 자에게 돈 좀 더 주면 안 되나? 라고 옳은 말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말 해줬다면 참 가슴이 시원했을 겁니다. 또 장애 있는 자나 장애 없는 자나 다 사랑하시지만 그때만큼은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장애 있는 사람 더 사랑하시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자식이 5명이 있어도 더 못난 자식 더 사랑스럽고 더 애틋한데 하나님이 장애 있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하나님 몸 건강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셔. 라고 좋은 말 했다면 가슴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좋은 말, 시원한 말을 했던 경우가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그와 동행하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다 버려라. 니랑만 가나안 땅 들어갈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상 숭배했다고 걔들 다 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나는 안 갈랍니다. 나도 그냥 내려가지 마이소. 이런 식으로 좋은 말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좋은 말을 들으시고 야, 모세 네가 진짜 옳은 말 했다. 그래, 내가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보듬어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경건하게 아니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걔들도 다 죽일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다 죽이진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보다 좋은 말, 속 시원한 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속 시원한 말, 좋은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옳은 말들보다 더 필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이죠. 속 시원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사실 옳은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알고 있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느닷없이 들어온 말들이 그 옳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그 옳은 말들의 피곤함 속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좋은 말들이 필요한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속 시원하게 하는 말들이 필요한데, 그런 말들 참 찾아보기 힘들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마음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하는 공부는 옳은 말을 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옳은 마음을 가지는 데는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삶에 피땀 흘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성경 말씀과 부딪히며 연구하며 고뇌하고 씨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피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은 좋은 말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라. 삶으로 해라. 그러면 너를 지켜줄 거다. 네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틀린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 판단해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리 말해서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소위 성화의 과정에는 옳은 말들을 암기하고 기독교의 신앙 논리들을 암기하고 성경을 단순히 지식들을 암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에 서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깊이 고뇌하고 씨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말들을 던져주며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지난하고도 지루하고도 지겨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갑니다. 좋은 마음을 먹게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옳은 말을 넘어 좋은 말을 하는 법. 단순히 좋은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머리로만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 조금 더 섬기려고 애쓰면 됩니다. 그렇게 삶의 과정 속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그런 지루하고도 고단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싼 이웃들을 살펴보고 이웃들의 고민과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며 그들에게 옳은 말을 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라고 상대편 입장에서 고민해 보며 좋은 말들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 좋은 마음을 먹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결코 사실 단순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66권의 지식을 머리로 암기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밤샘이 공부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적어도 1년만 하면 다들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으로 하는 공부, 삶으로 하는 공부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는 마치 팔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라면 넣고 스프 넣고 3, 4분 끓여서 먹는 그런 요리라면 마음으로 하는 공부, 삶으로 하는 공부, 좋은 마음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아직 끓진 않는 뜨거운 물이 담긴 가마솥에 사고를 넣고 오랫동안 국물이 우려나오기를 기다리는 오래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지식으로 옳은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는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최대한 빨리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과정이라면 좋은 마음,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며 살아나가고 성장하는 과정은 49.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의 과정과 같습니다. 리듬을, 호흡을 계속해서 가다듬으며 오랜 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은 바로 이 마라톤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랫동안 사고를 고안해는 가마솥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는 좋은 마음을 먹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성경 공부, 삶으로 치열하게 하는 성경 공부는 좋은 마음을 먹게 만들고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을 머리로만 읽지 맙시다. 성경을 이해하고 암기하려고만 하지 맙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서 배워나갑시다.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머리로 이해한 그 아주 옳은 말들, 그런 말들로 옆에 있는 사람 가슴을 끌지 맙시다. 옆에 있는 사람 옳은 말로 가슴 끌지 말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좋은 말들 해줍시다.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들, 40일 새벽기도 나온다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일으켜 세우는 말들 해주고, 한번 더 손잡아주는 말들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말들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은 길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오랫동안 사고를 고안해는 흡사 가마솥의 과정과 같습니다. 49.195km를 호흡과 리듬을 조절하며 달리는 마라톤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끝낸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야, 66권 성경 한번 말해봐, 처음부터. 야, 예수님 열두 제자 한번 말해봐. 야, 아브라함 아들 누구게? 이런 거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밤샘이 공부로 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줄 긋고 있는 그 공부로만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피땀 흘리며 마음과 씨름하며 곁에 있는 지체와 씨름하며 이 양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말들 해주기 위해서 씨름하고 투쟁하며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오랫동안 씨름해야지 그때 예수님께 합격 도장 맡을 수 있습니다. 야, 고생했다. 49.195km 달린다고 진짜 고생했다. 야, 그 가마솥에서 사고를 고안하느라 정말 고생했다. 그 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대문 앞에서 예수님께, 야, 고생했다. 너 정말 좋은 마음 가졌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정말 사람은 마음먹게 달렸는데 좋은 마음, 하나님 마음 먹어서 좋은 사람이구나. 그 말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